다윗 왕은 여러 번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마다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싸움터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 힘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싸워서 크게 진 그들은 우상을 버려둔 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따라가 그 우상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은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던 모압 사람도 노예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서 북쪽으로 훨씬 더 세력을 뻗쳐 유브라데강 동쪽에 이르는 땅을 정복했습니다. 북쪽 지방의 사람들은 다윗 왕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유브라데강에서 애굽까지의 땅을 이스라엘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 지방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싸워 이긴 나라에서 수많은 금과 은, 청동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세우기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성전에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북쪽 민족을 정복한 후에 사해 남쪽에 사는 에돔 사람과 싸웠습니다. 이 싸움에서 수많은 에돔 사람이 죽었으며 다윗은 남쪽 나라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을 무렵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뽑겠다고 위협하던 암몬왕 나하스를 기억하고 있겠지요? 나하스는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눈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하눈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눈의 부하는 하눈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위로하는 사자를 보내왔다고 해서 그가 부왕을 존경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이 나라를 탐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눈 왕은 다윗이 보낸 사신들에게 큰 창피를 주었습니다. 한쪽 수염을 깎아버리고 옷도 반을 잘라버렸던 것입니다. 몇 사람이 곧 다윗 왕에게로 달려가서 사신들이 말 못할 창피를 당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신들에게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도록 일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수염을 길게 기르는 것이 예사였기 때문에 사신들은 수염이 깎인 것을 대단히 부끄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정복하여 불살라버린 후로 황폐한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으므로 사신들은 수염이 자라나기까지 남의 눈에 띄지 않고 그곳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친절한 마음에서 보낸 사신이 그토록 창피를 당한 데 대해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하여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용맹스러운 병사를 주어서 하눈과 싸우도록 암몬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눈은 싸움이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고 벤느홉 아람 사람과 마아가 왕에게 응원을 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요압도 다윗에게 원군을 청했습니다. 다윗은 곧 수많은 병사를 이끌고 나가 적군과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감한 이스라엘군을 도왔으므로 그들은 싸움에 져서 다윗 왕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힘을 모으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그는 요단강 동쪽의 암몬 사람을 정복했고 북쪽으로는 유브라데강의 수리아 사람, 남쪽으로는 세일산의 에돔 사람까지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 왕의 종이 됐습니다. 나라의 터전이 잡히자 다윗은 사울의 자손 가운데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지 어떤지 찾아보게 했습니다. 사울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인 시바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곧 시바를 불러오게 하여 말했습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 가운데 아직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살아있다면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싶다.
연하다, 내 아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름은 므비보셋이라고 하는데 절름발이입니다. 그는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전사한 무서운 싸움이 있었을 때 5살이었습니다. 싸움에 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모는 그를 숨기려고 품에 안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아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 아이는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그를 찾아서 이리로 데려오너라.
므비보셋을 데려오자 다윗은 요나단과 정답게 지내던 일이며 그와 주고받은 약속을 생각하고 땅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므비보셋아.
여기 있습니다.
므비보셋은 왕이 자기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불안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두려워 말아라. 나는 이제 내 아버지 요나단에게 입은 은혜를 너에게 갖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돌려주마.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와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라.
다윗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윗 왕은 옛날 사울이 차지했던 땅을 므비보셋에게 되돌려 주었으며 사울의 시종 시바가 그 땅을 갈았습니다. 요나단의 절름발이 아들은 예루살렘에 살며 왕의 식탁에서 식사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친구와 약속한 것을 지켰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다윗은 잠을 이루지 못하여 잠자리에서 나와 왕궁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고 달빛을 즐기려 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나안의 집들은 지붕이 평평하고 주위에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곧잘 지붕 위에서 바람을 쐬거나 잠을 자거나 했습니다. 지붕 위에서 내려다보니 가까이 있는 어느 집 뜰에서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종을 보내어 그 여자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 여자는 다윗을 위해 싸움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로 이름은 바세바라고 했습니다. 바세바가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첫눈에 그 여자에게 반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이미 결혼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나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여자의 남편이 싸움터에서 죽기만 한다면 나는 이 여자와 결혼할 수가 있을 텐데.
다윗은 바세바를 아내로 삼고 싶어 싸움터에 나가 있는 장군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아를 최전선에 배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심한 곳으로 보내어 전사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요압은 왕의 명령에 따라 우리아를 성벽 가까운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아는 성벽에서 내려 쏘는 화살에 맞아 다윗이 바라던 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다윗과 결혼했으며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용서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예언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곳에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뱅이였습니다. 부자는 많은 양과 소를 갖고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의 암양 새끼밖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새끼 양을 자기 자식들과 함께 키우며 한 밥그릇에서 같이 먹이고 잘 때도 품에 안고 잤습니다. 그는 양을 딸처럼 귀여워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한 분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 양이나 소를 잡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그것으로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그런 짓을 한 자는 죽어 없어져야 마땅하다. 그는 그 새끼 양의 네 배로 갚아줘야 한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어 왕국을 주었다. 너는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다. 그런데도 어째서 이처럼 나쁜 짓을 저질렀느냐? 우리아에게는 한 사람의 아내밖에 없었다. 너는 암몬 사람의 칼로 그를 죽였으며 그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 때문에 나는 네게 벌을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깨닫고 크게 뉘우쳤습니다. 나단은 다시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께서 회개하시면 용서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죽이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바세바에게서 태어날 아기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이 말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나단이 말한 대로 다윗과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는 곧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이 아기를 무척 귀여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아기가 병에 걸렸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럴수록 심한 열로 고통스러워하는 아기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아기의 생명을 구해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다윗은 집안 사람들이 일으키려 해도 꼼짝하지 않았으며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 만에 아기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두려워서 아기가 죽었다는 말조차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 말에는 귀를 기울이시지 않았는데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려드려야 한담?
신하들은 서로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자 다윗은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느냐?
예, 돌아가셨습니다.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윗은 궁궐로 돌아와 식사를 했습니다.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아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슬퍼했는데 아기가 죽고 나자 일어서서 식사를 하다니. 신하들이 도대체 어찌 된 속셈인지 알 수 없어 하자 다윗이 말했습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동안 굶으며 슬피 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아기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아기가 죽었으니 굶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아기는 두 번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나는 아기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지만 아기는 내가 있는 곳으로 못 오는 것이다.
다음 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바세바에게 또다시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아름다운 노래를 지었습니다. 시편 제51편이 그것입니다.
어지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지신 분이여, 내 죄를 없애주소서. 내 죄를 내가 알고 있어오며 내 잘못 항상 눈앞에 아른거리옵니다. 이 몸이 깨끗해지도록 정화수를 나에게 뿌리소서. 당신은 재물을 즐기지 아니하시며 번제를 드려도 받지 아니하시옵니다. 하나님, 제 재물은 찢어진 마음뿐이오니 이 마음을 당신께서 받아주소서.
솔로몬은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다른 아들들은 어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셋째 아들 압살롬은 인물이 뛰어났습니다. 다윗은 이 셋째 아들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압살롬만큼 잘생긴 청년은 나라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길고 아름다운 머리칼이 어깨 위에 드리워져 한층 더 돋보였습니다. 압살롬은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숱이 어찌나 많았던지 잘라낸 머리칼의 무게가 3kg이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는 자연히 왕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르내렸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결혼하여 자기 집에 따로 살면서 화려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압살롬은 나들이 할 때마다 50명의 부하를 거느렸으며 훌륭한 병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 행렬이 지나갈 때마다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왕자님이 지나가신다. 어쩌면 저렇게도 훌륭하실까?
사람들은 압살롬의 사람됨이 겉보기만큼 훌륭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압살롬은 곧잘 성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골 사람이 이웃과 다투다가 재판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오면 그들을 불러다가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자가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때문에 무척 좋아했습니다. 압살롬은 누구하고나 친하게 지냈으며 사람들이 절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는 그 사람과 어깨동무를 하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친절히 대해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진심으로 백성들과 친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기가 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을 타자로 뽑히지 않더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만 한다면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받들어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말했습니다.
내 말이 옳다. 그러나 왕께서는 내 말에 귀 기울일 틈이 없다.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 텐데.
압살롬 왕자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장차 훌륭한 왕이 되겠지.
압살롬은 이런 일을 오래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지방 사람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압살롬을 좋게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다윗 왕은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적을 정복하여 나라를 사방으로 넓혀갔습니다. 정복당한 나라의 백성들은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받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윗은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가들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훌륭한 도시로 만들어 히브리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은 행복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왕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이를 먹자 압살롬이 말썽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영리하고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 가장 다윗을 많이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압살롬은 고분고분 따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마음씨가 고약하고 남을 잘 속였으므로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도 전에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압살롬은 하나님께 맹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헤브론으로 가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의 속셈을 알지 못하는 다윗은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압살롬은 몇 년 전부터 왕국을 자기가 차지하리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짜두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온 나라 안에 자기 부하를 보내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 백성들을 향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외치도록 일러두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하 아히도벨을 꾀어서 자기 편으로 삼았습니다. 전화도 전보도 없는 옛날이었으니 압살롬의 하는 짓이 다윗의 귀에까지 전해지려면 2-3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병사를 모으기에 넉넉한 시간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던 터라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수많은 사람이 그의 편이 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다윗에게 충실한 사람이 그 소식을 알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던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 크게 놀랐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날 압살롬이 홧김에 맏형인 암논을 죽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아버지인 자기에게 칼을 들고 덤비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싸울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들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는 수 없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달아나자. 압살롬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성읍을 불사르고 백성들을 죽일지도 모른다.
이리하여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급히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 다닐 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600명의 용사가 이번에도 다윗을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윗의 뒤를 따랐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일렀습니다.
아비아달, 나를 따라오지 말고 법궤를 메고 성읍으로 되돌아가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언젠가는 내가 돌아가 제자리에 모신 이 법궤를 보게 되지 않겠소? 사독, 당신은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성읍에 남아있도록 하시오. 압살롬도 제사장은 해치지 않을 것이오. 일이 되어가는 형편을 살폈다가 당신의 아들을 시켜 내게 알려주시오.
다윗과 부하들은 기드론 강을 건너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은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이 자기를 배반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더욱이 자기가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이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맨발로 울며 감람산에 올라갔습니다. 따라가는 사람들도 머리를 가리고 다윗과 함께 울었습니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그의 신하 아히도벨도 압살롬의 편이 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은 한층 더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히도벨의 계략을 거두어 주소서.
다윗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마루에 이르자 다윗의 신하 후세가 왕을 맞았습니다. 후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흙투성이었습니다. 다윗은 후세가 자기에게 충실한 것을 보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지금 곧 압살롬에게로 되돌아가서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말하시오. 그러면 압살롬을 속여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오.
이리하여 후세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랑하던 아들을 피해 도망쳤습니다.